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대 개는 이사야 40장과 41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 흩어지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귀납적으로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산맥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해는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두 번째는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도 했다.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마지막은 41장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료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게 하며 이어는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 배경을 보겠는데 이사야서는 종종 축소판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성경은 66권과 같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졌고 두 주요 부분은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성경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첫 39장까지는 구약 성경 39권과 같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다루고 마지막 27장은 신약 성경 27장과 같이 은혜와 구속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장부터 시작된 두 번째 부분은 신학적인 의조를 띠며 흥분과 은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율법을 통한 인간의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곧 약속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관계로 옮겨집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주로 위험 있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재결합시키고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역사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후 고레스에 의해 주어진 해방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마지막에 바빌론이라 불리는 악한 세계 체제의 파멸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든 박해가 종말에 완전히 끝남을 상징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1절 볼게요. 이제 마치 신학의 처음처럼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7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킴에 대한 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에 찬 극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을 위로하라고 지시하시며 그들의 전쟁의 때가 끝났고 고난이 끝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해졌으며 그들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전환은 심판의 끝과 회복과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날의 새벽을 의미합니다. 2절 너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을 사함을 입었느냐. 이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납받았느니라 할지라. 궁극적인 위로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완벽한 준비를 해두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면은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이 완전히 속죄되고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영혼의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며 더 이상 죄책감이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 이웃에게 이 영광 소식을 나누며 위로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사건들을 과거의 시제, 완료 시제, 그녀는 받았다를 사용하여 말씀하실 때 많은데 이는 그 성취의 확실성을 전달하기 위함이며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언급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법적인 관찰에 대해 언급하며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으로 그 실제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한 것처럼 말씀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다고 말씀하실 때 이는 그 사건에 신성하게 보장되었으며 그분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미 성취된 것을 간주합니다. 끝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관련된 고린도서 1장 4절 6절 로마 4장 10절이 있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명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건 첫째 질문인데 주님을 위해 곧 길을 준비하는 명령은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분의 임재를 위해 분명한 길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며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목격하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후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메시지를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왕을 위해 곧 길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임재를 위해 길이 준비대로 낮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언덕을 평평하게 하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자세를 가져야죠. 회개를 하고 마음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억셉트해야 받아들이죠. 장인으로 의심이 많으면 받아들일 수 없죠.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일이 말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자죠. 구약에서 약속된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이시며 말씀을 묘사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타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더 명확히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최근 시대, 즉 신약 시대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상속받으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아버지 본체의 정확하고 완벽한 형상입니다.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은 여기 나와 있고 6절 볼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이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 가운데 그 위에 붙입니다. 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아주 파워풀한 말씀이 나오죠.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덧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시들고 마르는 풀과 꽃에 비유되며 이는 삶이 지나가도록 정해진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와는 극명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에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육체의 필멸성과 한계를 초월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게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참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28년 이상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 전념하도록 한 것을 참 이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어떤 간에 그 충실하게 말씀을 그 전하는 것 그것이 척 스미스의 마지막 그 유언이었죠. 모든 그 사역자들한테 Simply teaching the word of God simply. 그 상당히 그 참 큰 그 말씀이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라 너희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 양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을 때 선포한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되리라는 고대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인류에게 용서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강한 손과 팔로 돌아오실 때에 그분은 또한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보상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생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 집중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보이거나 칭찬받기 위해 그것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구한다면 그 덧없는 칭찬이 우리의 유일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러면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 4절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의 온유한 통치에 대한 예언적인 비전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됩니다. 이 이미지는 그분이 그분의 양떼를 먹이실 부드럽고 보살핀 지도자임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연약한 어린 양떼를 팔로 모아 가슴에 안전하게 안으시고 그분의 양들을 온화하게 인도하심으로 지극한 연민을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아름다운 묘사는 개인적이고 헌신적으로 돌보름으로 그분의 백성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관련된 구절입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에 물을 헤아렸으며 뱀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탕의 띠끌로 되어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그분이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묘사기 위하여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시는데 태평양과 대서양 같은 광대한 바다를 그분이 손 안에 물 한 움큼에 담겨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구가 티끌에 불과한 태양과 광활한 은하수 전체를 포함한 온 우주가 하나님께 단지 그분의 뺨, 그분의 엄지와 그 새끼 손가락 사이 거리로 측정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며 심지어 유익한 임재를 유지하게 하시는 이처럼 차원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 앞에서 지구 전체의 질량은 단지 먼지만큼이나 하찮게 됩니다.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기도가 우리가 믿음의 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믿는 것은 흔한 오류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은 하느님께 통제권을 양도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무엇이 최신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최신인지 아시는 주님께 우리 길을 맡기고 우리 자신의 의제를 밀어붙이기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4절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는 그분이 완전한 지식의 이해를 소유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의 공의 또는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 누구에게서도 조언이나 가르침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본래적인 지식이 예수님께서도 부여되었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완벽하게 아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아무도 그분께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완전한 자주하시며 외부의 범위나 지침의 원천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은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비교할 때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극도로 미비합니다. 그들은 광야란 몸통 속에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저울 위에 먼지 같습니다. 신중한 상인이 무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울 위에 먼지를 불어 날려버리는 것처럼 지상의 강력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고 무게가 없습니다. 16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하모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함과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본성을 고려할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헌물, 가령 모든 숲을 불태우고 지상의 모든 짐승을 희생제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조차도 그분을 온전히 공경하기는 완전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불충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위엄은 너무나 광대하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어찌 물질적인 선물이나 재물의 가치를 초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2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에 전능하신 주권적인 통치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사건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걱정하거나 여러 나라의 권력과 행동에 대해 염려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어떤 세속적인 근세도 그분을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없으며 그분은 그분의 모든 신성한 목적을 확실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권위에 대한 확신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그런 적 너희가 하느님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느님은 그분 자신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인간이 만든 물건도 너무나 광대하고 경이롭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형상이나 모습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손으로 새기거나 만들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만드는 것, 어떤 것도 그분의 모습을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시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거물에 입혔으며 또 외아의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니라. 역사를 통틀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흔히 돌이나 나무 같은 재료로 형상을 조각하며 그들의 신의 육체적인 모습을 만들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근민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그걸 천막같이 베푸셨고 사람들이 작은 나무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리석음의 정면으로 맞서서 선지자 너희가 듣지 못하니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물으며 그들의 무지에 도전합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규모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강대하셔서 하늘을 얇은 희장을 펴시고 거처를 위한 장막처럼 펼치십니다. 이 존재 앞에 인류는 단지 메뚜기처럼 비유되어 완전히 하찮게 됩니다. 이 대비는 땅을 세우시고 우주를 제자리에 붙들고 계시는 주권적인 창조주의에 비할 데 없는 능력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23절이겠습니다.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흑대이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 심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조차도 궁극적으로 덧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허세와 자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필무리 존재처럼 일시적이었습니다. 풀이 시들고 꽃이 시들듯이 말입니다. 사실 그들의 엄청난 권력과 존재감은 성경이 그들이 단순히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간다고 시사할 정도로 너무나 빨리 사라집니다.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리적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보라 주께서는 수의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늘을 울려다 보라고 권유받으며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진화론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에 있으시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길 때 어리석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어리석음은 피조된 것을 신성한 근원보다 더 가치있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은 놀랍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은하계에 10개 이상의 별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10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창조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하시고 그들 수요대로 불러내시며 온 우주에 대한 그분의 친밀한 지식과 숙달을 보여줍니다. 27절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했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휘두르니 독수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20절 30절 먼저 볼게요. 마침 에너지가 소진되는 가장 강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능력과 힘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도우시기에 너무 바쁘시거나 지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주를 그분의 뼘으로 측정하시고 모든 별을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의 손 안에 바다를 담고 계시는 이 경이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지치다고 느낄 때 그분의 고갈되지 않는 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며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무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 마지막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셈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쯤 올라감을 이끄시오 다른 것이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때를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분의 힘에 대한 약속이 우리 삶의 방해와 어려움을 위해 일어서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태도는 인내와 하느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성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로 포함됩니다. 믿음이죠. 확고한 기대, 확고한 신뢰 포함되고 이 신뢰의 궁극적인 결과는 힘의 보장된 새롭게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말씀 믿고 그걸 이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런 걸 힘을 얻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 질문 보았고 이제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함의 경외함을 강조하여 선언하신 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경쟁하는 신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며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증명하라고. 2절 볼게. 누가 동방 사람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이면요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야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똑근이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동방에서 온 사람은 페르시아 고레스 2세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536년에 바빌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석방하라고 하였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행동을 마치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인간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영원하며 모든 세대에 거친 사건들을 조정하고 주의하여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구절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을 보면 고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수로 떨며 함께 모여와서 동방의 힘은 그 페르시아 바샤죠. 메데바스 고레스 2세의 대왕 지도 아래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을 가르칩니다. 고레스는 먼저 메데아를 정복함으로써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이 권력의 통합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은 상당한 서쪽으로 확장을 시작하여 그 시대의 주요 지정학적인 실제였던 리디아를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정복했으며 나중에는 이집트와 다른 나라를 진격했습니다. 6절 각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취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근을 장려하여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우상 숭배에 관한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이 무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나 금속 형성들을 만든 후에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못으로 단단히 고정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설기 위해 인간의 공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8절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분의 친구 벗이라고 부르신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생각이며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벗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특권을 확대하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관계는 심오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자격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기 때문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원해서 그렇고 또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준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했다는 거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것을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도전의 직면에 있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종으로 개인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관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고 격려받는 그분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니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망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 오른손을 붙들고 너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오른손을 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깊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위대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시며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 사용되는 구속자라는 치고는 히브리어 개념은 고야, 즉 친족 구속자를 가리킵니다. 이 역할은 고대 율법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노예 상태, 빚 또는 위험 상태에 구출할 의무가 있었던 친척을 설명합니다. 이사야에서는 구속자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예언이며 그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고 구속하기 위해 인간, 친족이 되심으로 이 역할을 성취하십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시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결각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꾼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하성류와 돌감람나무,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을 함께 두리리.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느님은 당신의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순간들에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엄숙한 약속을 하십니다. 당신이 멸망할 것 같거나 당신의 삶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절망에 압도될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확신시키십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는 당신이 목마름으로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가장 깊고 메마른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강과 샘을 재고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생명과 양식을 제공하며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들에게 당신들이 실제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 당신들의 능력에 대한 어떤 증거라도 우리에게 제시하라고 도전을 던집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미래를 예언하거나 예측할 것을 사람들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을 도전하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느님은 자 놀라운 일을 해보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라. 당신들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거짓 신들에 대한 신성한 도전을 계속하시면서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든 해보라. 우리를 완전히 당하게 하거나 놀라게 할 만큼 강력하고 충격적인 어떤 것이라도 당신들이 실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능력의 시연이라도 보여주라고 요구하십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느라.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은 가증한 일로 간주되며 이 우상들은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의 신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들, 즉 돈이나 직업적 성공, 가족, 심지어 우리나라나 군대의 힘과 같은 것들의 궁극적인 신뢰를 두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들 중에 어떤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를 차지하도록 허용할 때, 그것들이 하느님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사랑할 때, 그것들을 현대의 우상으로서 기능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헌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종의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 일으켜 북방에 서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신물같이 토기장이 진흙발번같이 밝을 것이라. 누가 처음부터 이를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가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하며 험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고 허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은 쓸모가 없으며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한 큰 악으로 묘사된다. 백성이 생수의 근원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며 성기기에 가정한데 실제적인 도움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고는 장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 거짓 신들에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세부 사항으로 미래의 사건들을 계시하며 심지어 고리스와 같은 개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들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 구체적인 예언들이 나중에 실현될 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 우리가 레퍼런스로 적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다 같이 보았고 다 같이 그 주부에 나오는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